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되면 그 액수나 크기와는 상관없이 동족들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면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해에는 쉬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보내는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나만 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빚진 자들도 그 채무에서 노임을 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년이 되면 채무를 면제해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 말씀은 가난한 이웃이 또 가난한 형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아끼지 말고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혼자서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도울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도울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안식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년이 되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어야 하는 안식년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올해 무언가를 빌려주었는데 만약에 내년까지 그 빌려준 걸 받지를 못하면 내년에는 그것들을 다 탕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괜히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예 안 빌려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마음, 안 빌려주려는 마음을 품지 말고 빌려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빌려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빌려주기는 빌려주겠는데 넉넉하고 충분히 빌려주기보다는 어차피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조금만 빌려주거나 가능한 한 안 빌려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성실함이라는 원어 하플로테스는 단순함, 너그러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섬기고 나누고 도와줄 때 너무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산하는데 너무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웃에게 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릴 때도 계산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지는 못해서 가방 안에서 꺼내서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5불짜리를 하나 정도 드리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5불짜리가 나오면 좋은데 50불짜리가 나온 겁니다. 아, 이건 아니다. 다시 50불짜리를 집어넣고 다시 꺼냈습니다. 또 50불짜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헌금 박스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아, 이제 마지막 한 번밖에 기회가 안 남았다. 다시 한번 5불짜리를 꺼내야지. 50불짜리를 집어넣고 다시 꺼냈는데 또 50불짜리가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성도님이 50불짜리를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랑스럽게 다른 분들에게, 아, 제가 오늘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50불을 헌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신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성도님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5불로 받으셨을 거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돕고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단순하고 너그럽게 돕기보다는 너무나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계산하면서 돕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향한 섬김 가운데 이것저것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나눔과 섬김 가운데 먼저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을 계속 쭉 보고 있는데요, 식사 때가 되면 아내가 음식을 다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끔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은 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면 제때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화를 입게 됩니다. 물론 대답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답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분명히 그 순간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손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집에 있는 인형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면 그걸 모아서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했습니다. 딸아이 한 명이 열심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인형을 자기 집에 있는 인형을 쫙 펼쳐놓고 아, 이 인형부터 이 인형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인형을 갖고 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건 낡은 거니까 주기는 그렇고 이건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그래도 이걸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걸 막상 주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 자리에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인형은 가장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런 건 낡아서 못 주겠고 이 가장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까워서 주기가 그래서 울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괜찮다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아이는 이 기쁜 마음으로 이걸 유치원에 갖고 가서 선물로 다른 아이들에게 또 힘든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아빠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마을에서 그 아이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인형을 사다가 이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과 나누라라고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보십시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결국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손해를 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도우면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삶에서 이렇게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 9절 말씀, 11절 말씀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반드시 주라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나누어주고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손해보는 것이 아까워서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손을 펴고 내 손에 쥔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내 손에 꽉 잡고 있으면 내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을 펴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 두 손으로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가 가진 것들을 두 손으로 꽉 쥐고 혼자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펴고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도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평소에 했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단지 기억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한 작은 구제와 섬김과 기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자기에게 소중한 거 잠깐 빌려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면 그 빌려준 걸 다시 자녀들에게 돌려줄 때 그냥 빌려준 것만 돌려주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꾸어드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당신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이웃을 돕는 작은 일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섬김과 나눔과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섬기고 탕감하는 일이 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물질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이고 이 물질의 주인이 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누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게 주신 것도 앞으로 내게 주실 것도 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저 우리는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나누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좀 더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은 끝이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것들을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손에 쥔 것들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창고에 물질을 풍성히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